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 가롯 유다가 주님을 은삼십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유다가 자기의 팔 것을 모르고 자기의 제자로 선택하여서 그렇게 함께 하실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주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그렇게 돌보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롯 유다는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한순간에 마음 가운데 유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와 같은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주님을 판 것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다가 자신의 악한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어둠과 교만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으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양심이 법이 되어서 자기가 정직하게 자기의 처지와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심이 법이 되어서 그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불행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자기가 임의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시대 정신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온갖 죄에 방탕해 자신을 방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대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영혼 가운데 말해야 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유다를 보게 되는데, 유다의 아주 불행하고 비극적인 그의 삶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끝을 맺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주님과 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과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한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불신앙의 영혼을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불신앙의 영혼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고통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유다의 불신앙과 배반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영혼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다의 배반을 암시하는 곳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자주자주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요한이 이 유다에 대하여서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관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2장 말씀에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반복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였고, 그는 성경과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이 유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제자의 배반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의 배반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심히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중에 제2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 자체가 비하의 삶이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짐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감각과 상상과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의 존귀하심에 비유해서 죄악된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영광의 주님께서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난의 삶인지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때의 전생의 자체가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걸쳐서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를 받음으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의 생애가 어떤 것인지를 예언하면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실 때의 그 삶 자체가 이와 같은 질고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모든 삶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자기와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느끼시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시편의 다윗의 경험을 빌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경험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은 다윗이 그와 함께 고생하고 함께 떡을 먹었던 아히도벨에게 배반당하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함께 떡을 먹는 자는 누구입니까? 함께 식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우리의 가장 친근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 발굽을 들어서 주인을 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윗이 겪었던 이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윗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통은 배반을 당하는 것으로 인한 분노의 고통이며 또 어느 면에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으로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 주님의 고통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도가 고의적인 배교자가 되는 것과 주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배반자가 되는 것을 보는 슬픔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단순히 주님의 이 고통이 인간적인 배반감에서 느끼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행동을 볼 때에 주님은 결코 인간적인 고통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은 사랑하는 제자가 불신과 배반과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는 영혼의 상태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애로운 슬픔 가운데서 나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과 인내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자기의 영혼의 불행과 멸망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들을 인하여서 주님은 고통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들에게서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권면하고 그리고 참아주고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돌봐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탕자와 같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로 달려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 부모가 느끼는 고통은 사랑의 고통이고 슬픔의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통이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느끼는 고통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가든 말든 참 저 사람 안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느끼는 고통은 참을 수 없이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자기의 죄로 멸망에 이르러도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타락과 부패와 더러움과 멸망은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구원,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죄인들이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이것은 인간의 하찮은 감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에 의해서 느끼는 사랑의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배도하는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태만하고 부주의하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헛된 것들만 사랑하고 또 교만하여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친구로 삼고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혼의 만족을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고통당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주님의 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주님을 슬프게 하는 불신앙에서 떠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의 사랑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사단의 끈질긴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도 크지만 그러나 사탄의 유혹도 끈질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3장에서는 요한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주님을 팔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요한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러한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가득한 유다에게 그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주님께서는 발을 씻어 주심으로 그에게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로 유다의 마음을 강타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섬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주님을 보고서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식사 자리에서도 유다에게 다시금 그의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섬김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이었는데 21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유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진실로 그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심히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라고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워서 근심하며 주여 주여 내니까라고 묻지만 그러나 사탄에 의해서 유혹받고 있는 유다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유다가 늦게 이 질문을 주님에게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24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화를 심판을 말하자 비로소 유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얼마나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모든 일을 주님의 가까이에서 상세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이 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찍어 유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소스에 찍어서 건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에게 그 사람이 누군가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소스에 찍어서 그에게 바로 건네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유다에게 매우 친절하셨다는 것과 유다는 예수님 매우 가까이에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의 호의와 친절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유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탄의 능력과 계략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가까이에서 함께 떡을 먹었던 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다가가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 어느 장소도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지켜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젠틀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어떤 합당한 경우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안락하고 비열한 일을 서슴없이 없이 자행하면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타락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하게도 사탄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금하면은 분노하고 대항하지만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탄과 마귀를 어떤 지어낸 이야기로 자신들의 영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적인 이야기들, 영화, 만화, 어떤 놀이들을 재미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이 시대의 어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이 어린이들이 보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만화에도 항상 요괴 이야기가 나오고 귀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본 문화가 귀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만화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까? 그것이 재미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둠 속에 깊이 잠겨들도록 우리의 영혼을 묶어버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 세상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얼마든지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즐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관심과 흥미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육체의 굴레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탄은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다도 유혹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서도 유다의 마음을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고 자기의 육신의 교만한 욕망을 꿈꾸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을 팔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주님의 저주의 말씀과 심판의 경고와 어울러서 가장 친밀한 나눔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도록 부추긴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장 복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지혜가 있었던 아담도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강하게 얽어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서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탄과 싸워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유다는 이 기회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길로 갔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 우리의 영혼에 약속하는 것들,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거부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가 약속하는 모든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거짓으로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영원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들에 우리 귀를 막고 그 말들을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들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마귀를 대적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순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경건의 훈련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유다의 불행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영혼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어두워져서 우리의 영혼에 어두운 밤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주님의 떡을 받고 그 마음을 사탄에게 굴복시키고 주님을 떠나갈 때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시간적으로 밤이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유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요한의 수사적인 방법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유다를 보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유다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유다의 영혼은 밤과 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빛이신 주님을 뒤로하고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까? 요한은 주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주시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돈궤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든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사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그의 영혼을, 이 유다의 영혼을 어두움에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가 주님의 거듭되는 사랑의 섬김과 권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었을 때에 주님은 그의 영혼을 사단에게 버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이 완악하고 배역한 자의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영혼에 어떻게 어둠의 밤이 임하였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는 이제 그 밤에 사악한 사단의 졸개들을 이끌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가장 거룩한 동산에서 주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야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의 어두운 밤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유다가 진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가 거기서도 회개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할 힘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혼이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주님을 뒤로 하고 나갈 때의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개의 길도 그의 영혼 가운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을 성소에 던지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만이 그가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절대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도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고 영원한 어둠과 지옥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밤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어두워져서 유다와 같이 마침내 주님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와 같은 영혼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그때에 힘써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어두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 기도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는 법을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발견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버리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에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는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독을 마시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것을 깜짝 놀라면서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 어두움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영적인 일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밝게 비추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어두움이 아닌 빛이 밝게 비출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다와 같이 불행하고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적인 자질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였고 불행하고 비참한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영광 가운데 빛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